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는 번역판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무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을 소개해요.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소위 성공한 비즈니스 리더, CEO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영자들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사람들을 종합해 볼 때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다 있대요. 그 리포트에서 들으니까 일곱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뭐 영어권의 사람들은 그 이렇게 머리 글자를 써서 글을 만들잖아요. A 그리고 뭐라고 B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게 잘 맞지는 않아서 그냥 그건 소개하지 않고요. 해석을 하자면은 소위 성공적인 비즈니스만 CEO들의 첫 번째 특징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험을 각오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이걸 항상 계산을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한테 보면은 실패할 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아주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담대하게 투자도 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이것이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막 섬세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신경 쓰면은 큰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예, 변화라는 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앞이 사실 어떻게 무슨 일이 날까 이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냥 바꾸면서 나가겠다고 하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를 만들어가죠. 세상을 자기가 변화를 만들어가죠. 그런 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의 필요를 늘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할까, 저들이 고민하는 게 뭘까, 그 고민을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소위 다른 사람들의 니즈, 필요를 돕는 인생을 사는 것, 이런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또 특징은 계획적인 전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임기응변식으로 일하지 않고 무슨 일이 터지면 터지는데 대처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미리미리 자기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래서 모든 일을 달성해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런 분들은 계획성이 있고 그런 전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개 이분들은 콘산덜트와 같은 그런 아주 열정적인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분석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이론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 될까 컨설턴트와 같은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그런 것이 그분들의 특징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데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제일 큰 설득이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여섯 번째 특징이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꼭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꼭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성공의 길을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인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입속에서 꼭 그 가시가 돋아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쓰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 보면 70이 넘고 80이 되더라도 계속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꼭 어떻게 뭐 어느 시험을 합격하고 어디 뭐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꼭 공부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운이 좋아서 성공인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해서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뭔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하루해를 시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 사는 우리들은 주변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하츠모데라고 그래가지고 신사에 가서 신년을 뭐 우리 가정이 편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빌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 속에서도 뭔가 소원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인생을 성공주로 사는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대로 훌륭한 CEO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주어진 이 1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을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성공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성공의 지름길은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 이유는 신년 예배 때 제가 신념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사야 43장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신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또 눈여겨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다음 말씀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 하늘복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니까 당연한 거죠. 저는 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모든 아빠와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출생하기를 훌륭한 아이가 출생되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자랄 때 훌륭히 자라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자기의 아들들은 다윗처럼 자라기를 원하고 모세처럼 자라기를 원하고 엘리야처럼 자라기를 원하고 성경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를 다 원했죠. 모든 딸들은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성공입니까? 성공이라는 말이 의미를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성공. 잘 되는 게 성공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성공인데, 잘 되는 게 성공이라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사람들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어떤 걸 성공이라고 생각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손에 쥐고 권력을 손에 쥐고 뭐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공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물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필요하면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물질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권력을 잡긴 잡는데 그 권력 때문에 또다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권력이 꼭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개념이 약간씩 틀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책들을 보니까요, 영국의 영웅이었다고 말하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영국에 수상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성공이 도대체 뭐냐, 성공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실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한다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1300가지 정도, 1200가지인가 1300가지 정도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낸 세계의 발명왕이라고 말하는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성공이 뭐냐? 천재가 되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천재라는 건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땀을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천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천재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건 99%의 그 사람의 땀을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미국에 온라인 미디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피포스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프포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창사, 뭐 쉽게 말하면 그 인터넷의 신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그 좌파적인 그런 신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아리아나 하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리아나 하피톤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제3의 성공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3의 성공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성공이 뭐냐? 돈과 권력을 뛰어넘는 게 성공이다. 돈과 권력을 뛰어넘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권력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과 권력을 뛰어넘는 게 성공이래요. 돈 아무리 있어도 건강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기를 돈과 권력을 뛰어넘는 성공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건강을 첫째로 얘기를 했어요. 건강 속에 그냥 건강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건강. 이 사람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멍청하게 그냥 건강,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똘똘한 건강, 그죠? 건강한, 아주 지혜 있는 건강을 이 사람 얘기해서,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발로 다닐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래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얘기하면 너무 그 사람들 바빠가지고 여행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난 둘 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참 인생이 불쌍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여행도 성공의 하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그 사람 얘기 뭐라고 했냐면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성공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돕고 사는 것이야말로 그 인생이 성공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남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게 이게 그냥 좀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거는 꼭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로 없는 사람들도 나눌 수가 있어요. 꼭 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들어준다면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니까 성공에 대한 개념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좀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있죠. 성공적인 사람이 사는 일곱 가지 습관인데, 왜냐하면 습관이 자기 인생을 만들죠. 그 자기 인생을 만드는 것이 성공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적어놓은 그런 그 글 속에 성공을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공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장례식 때는 내가 반드시 없어요. 내 장례식 때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장례식이 내가 없는데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오면은 내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남이 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내 장례식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아, 내 얘기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죠, 여러분. 자기 얘기를 이렇게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 성공이래요. 그 사람 인생이 성공이에요. 아, 멋진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이 몇월 며칠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아,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뭐 소아무개, 뭐 최아무개, 아, 그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었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추억이 이렇게 남아있어 하고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화제거리,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례식을, 장례식에 참여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영혼으로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했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행복에 대한 생각, 성공에 대한 생각들이 다 틀려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워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걸 배우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저는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유, 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그냥 막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우, 너 괜찮게 살다 왔네.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성경에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있는 것까지도 빼앗았던 그런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 그 결말이 다 있는데 성공적인 소리를 들은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걸 미리 땡겨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이 2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1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지 딜되는 세서 여기서 보니까 흠이 없고 순결해진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욕할 것이 없다. 이게 성공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라냐면은 이 세상이 구부러져가지고 뒤틀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주 세상이 뒤틀린 세상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 세 번째는 16절 보니까 생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찾아가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록 그 당시에는 나중에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목동이었죠. 목동 일을 했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 것 같아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가. 죽음의 두려움이 자기한테 몰려올지라도 자기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고요. 공부할 때도 두려움이 있고요. 공부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을 할 때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인 인생 아닙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꺼져가는 등장불빛과 같이 아주 연약할 때에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시킵니다. 부흥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서 부흥을 시켜요. 그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생들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자기 나라에 와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소위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냐,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13절에서 찾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탁 심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나를 자꾸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감동 주시고 나에게 자극을 주시고 나에게 도전을 주신다. 뭐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세번역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염원한다는 그런 말을 말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도록. 염원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좀 간증할 수 있을까? 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내가 어머니의 주름살을 좀 펴드리겠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께 내가 기쁨이 되고 자랑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나는 우리 동네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한 인물이 나왔다 이 말을 좀 듣고 싶어. 그래서 난 열심히 살 거야.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염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내 속에 넣어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난 좀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는 삶을 살고 싶고 막 이 마음을 내 속에 그냥 막 강하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살게끔 해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신다는 거야. 이것이 소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새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거야. 일본 성경이 그거를 하나님 내 속에 고꼬로자시오 다테사세로 그런 말로 표현했어요. 난 일본 성경이 참 좋아요. 그 번역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탁 넣어줘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성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공부가 막 재밌습니다. 공부가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공부가 아주 재밌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어요. 평생 쭉 그렇게 산 건 아닌데 어느 기간이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기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수학 문제를 풀면 그 풀어나가면서 그 뒤에 답을 찾아가는 게 그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과정이.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가서 딱 시험을 치는데 내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책을 딱 본 게 딱 거기 답이 나왔을 때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막 운동하는 너무 재밌죠? 막 못하는데도 그냥 막 재미가 있고. 근데 그 재미있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재미가 있어요. 막 일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아, 그냥 사람들 막 만나고 막 이게 재미가 있고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있고 막 재미가 있어요. 그냥. 근데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막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기가 팍 꺾여가지고 돈이고 사람이고 뭐고도 다 귀찮다.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들 속에 막 재미가 있고요. 우리들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막 그렇게 그 마음이 생겨지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한테 공부에 재미있는 마음을 좀 넣어주세요.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공부하는 게 신나는 거죠. 부모가 공부해라 해라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일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봉사도 그렇고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내 속에 소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는 의지, 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재밌는 마음을 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하고 싶어서 못 견뎌. 하고 싶어서 못 견뎌.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돼요. 일본 말로 야루끼죠, 야루끼. 그게 막 내 속에 막 생겨져야 돼요. 모세의 마음 속에 자기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혹시 자기 죽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자기 과거에 전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그 백성을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요.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 막 이렇게 하도록 모세는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마음이 굳건히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 속에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줄 때에 흔들리질 않아요. 성경에 느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가 출세를 해서 왕의 옆에서 왕 옆에서 이방 왕 옆에서 일을 했던 아주 고귀한 소위 이방 나라로 끌려간 포로 신세였지만 성공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면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성공해서 편안한 위치에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소문을 들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막 그게 막 부담감이 생기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는 게 그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아니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참 백성들이 불쌍하게 산다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그냥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왕한테 진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고향에 가서 내가 성벽 재건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이 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되는 이유가 거기 뜬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을 만들어서 소위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막 넣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최고의 출세죠. 왕후니까요. 그런데 이 왕후로 내 자기 민족이 무안을 받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얼마나 그게 영적인 부담감을 느낍니까? 내 백성이 다 죽는데 이 내가 살아면 못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도 나는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왕한테 가서 진정을 하죠.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다 어떤 부담감을 느낄 때 부담감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사명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담감이 좋은 거예요. 부담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껴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염원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사도도 그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방인들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세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교회 역사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영적 부담감을 딱 줄 때 이 영적 부담감을 갖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자꾸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자꾸 움직여져서 그 마음이 자꾸 생겨지면은 그것대로 일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막 넣어주시는데 본래 내가 가졌던 꿈이 있고 본래 내가 가졌던 비전이라든가 뭐 그런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본래 내 마음속에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부딪힐 때에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딪힐 때 나가 아, 막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딪힐 때 고민이 생기는데 이 고민은 이럴 때 생기는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고 질 높은 고민이에요. 질 높은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 고민은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내 생각은 뭐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그런 고민은 좀 하세요. 괜찮아요. 사람이 고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고민이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잖아요. 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생각이 있다는 것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은 질 높은 고민인데 그 질 높은 고민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아, 귀찮아, 아,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을 질 높은 고민이라고 이해하시고 자기 속에서 그걸 좀 이렇게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새기시면은 새기는 가운데서 열매가 돼요.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로 지금도 그 사람을 뛰어넘는 물리학자가 있을까 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프린스턴 아인슈타인 연구소, 프린스턴 대학에 아인슈타인 연구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연구소에 그분의 글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글 가운데 이분이 얘기하는 글인데 우주에는 어떤 힘이 흐르고 있대요. 이 우주 속에는. 이분은 종교가가 아니고 물리학자잖아요. 우주 속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윤리 도덕과 같은 질서가 있다는 그 속에. 여러분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글로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터득되는 것이 윤리 도덕입니다. 아, 어른들 앞에는 머리 숙여야 되는 거고 어른들의 말 귀담아 드려야 되겠고 아, 걸을 때는 차가 왼쪽으로 가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게 그 나라 그 풍습 속에 질서 유지되는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이것이 다 사람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 속에서도 그런 에너지, 힘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질서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질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자전거 공전을 하잖아요. 달도 움직이고 뭐 다 움직이잖아요. 태양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태양계면 아니라 이 우주 속에는 수많은 은하계들이 은하수들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근데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질서가 질서를 유지할 때 딱 이게 편안한 거야. 지구와 달이 이렇게 유지하죠. 시간이 가는데 유지하죠. 너무너무 희한하잖아. 나와 관계없이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속에 있는 에너지 소위 우주의 에너지의 질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질서와 내가 딱 질서를 유지하면 내 인생이 편안하대요. 근데 우주의 질서가 이 우주의 질서를 따지 않냐고? 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대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염원, 뭔가 소망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 때에 내 인생이 해피해지고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자꾸 넣어주세요. 제가 아까 표현할 때 그걸 부담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달리 다른 것이 자꾸 생각나줘서 부담감이 자꾸 느껴지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마음인지도 몰라요. 성경책을 넘기면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본문이 자꾸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 틀리는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부담감을 자꾸 넣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일본 올 때요, 그게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사도행전,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묵상했는데 사도행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일본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일본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데 점점 그렇게 바꿔가세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넣어주시는 게 있어요.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얘기 안 할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자꾸 넣어주시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제가 가야 된다 이 생각을 자꾸 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아, 이게 아버지 뜻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 때 나이가 먹어도 행복해지는 거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염원의 마음대로 내가 사니까 소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생각에 그걸 맞춰줘서 살 테니까 내 속에서 영적 에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불안함이 아니고 그 속에는 막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그 길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맞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넣어주시는데 본래 내 생각, 하나님, 나는 얼마를 돈을 벌기 전까지 절대로 난 못합니다. 그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서 내가 손에 딱 쥘 때까지 난 못합니다. 그게 딱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마음을 내가 안 따라. 안 따르니까 내 속에서 고민이 자꾸 생기고 막 고민이 생기면서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나중에 뭐냐, 뭘로 나타나는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평불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없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